고사 일곱 번째 기독도보 제16기 노정을 끝까지 달림 쿠쿠 선생이 1926년 9월 5일 주 예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한편의 글은 그가 잠들기 수개월 전 쓰여진 것입니다. 어제 저녁 9시경 나의 조카딸이 내 병의 어려움을 말해주었는데 수술한다 하더라도 어렵고 이 병은 실제로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종국은 몇 개월 혹은 1년 뒤에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몇 마디의 말을 그는 듣기 좋은 아주 정직하게 동정을 표하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그는 아주 지혜롭게 답해 주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나의 느낌이 그때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곧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나는 여러 번 나의 종말을 생각했었고 나에게 그때가 다가온다면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도가 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연수가 70에 달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나의 이상에 의하면 이 연수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70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65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어찌 능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나는 어떤 걱정이나 초조함이 없이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때론 자다가 때론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을 동안에는 많은 엄숙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나의 남겨진 일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부담도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바로 나의 동반자들이 처리해 주어야 할 아무런 논쟁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보수해 주어야 할 불안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죄의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으나 누구에게 손실 입힌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나는 나의 친구들의 면전에서 그들을 알고 지낸 이래로 이 수년 동안 나에게 있었던 약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약점들이란 내가 그들을 안 이후로의 지난 수년 동안의 나의 모든 약점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한다고 생각을 하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별이 아무리 길다 해도 여전히 아주 짧은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의 이별 이후 곧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고로 많은 괴로움들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또한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약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었으므로 이 슬픔 역시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영생에 인도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였는지 이것이 나의 갈망한 바요, 나의 간절히 기도하던 바였습니다. 서적과 복음지의 안배, 그리고 장래의 간단한 방법, 모든 것이 사람을 일깨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확실히 임할 기묘한 일입니다. 다시 몇 개월 혹은 몇 주가 지나면 곧 나의 고통으로부터 떠나 영광스러운 주의 면전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침상에서 생각했던 몇 가지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이제 그 새롭고 기묘한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나는 반복하여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한낮에 나는 새롭고 기이한 감상을 적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전한 모든 것 중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지식의 제목을 초월하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권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있음으로 인한 것이며 나는 42년간 이것을 전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감소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혹 살아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깃을 얻지는 못하지만 여호와를 막론하고 나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날들 중 나는 나에게 어떠한 육체의 고통도 없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나 임종의 시간에 임한 승리와 평안이 여러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며 내가 인정한 진리가 진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줄곧 내가 구하던 바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한 나의 떠날 날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나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나의 위는 마치 소화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몸의 상태로 본다면 나는 며칠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몇 가지 돌이켜 볼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얼굴이 영원을 향할 때 쓴 것에 대하여 혹은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하여 나는 한 줄의 글도 한마디의 말도 고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를 기쁘게 한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곧 보고 경험할 일입니다. 가서 주 예수를 만날 때 어떤 광경이 있을 것인가? 주 예수님은 어떠하실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언제 어디서 내가 땅 위에서 알고 있었던 성도를 만날 것인가? 나의 어머니, 그의 모습은 어떠하실지? 천당에 있는 음악, 경치들은 어떠하며 어떤 아름다움일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혹은 진행하실 때 나는 영광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땅 위에 올 것이며 주님이 보내시는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생각 중에서 스스로 즐거워할 때 나는 내가 다년간 사랑하던 주의 말씀을 인하여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믿는 마음 안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이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나타나게 지지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한 헛된 말의 생각이 아닙니다. 각종 상태는 나의 종국을 분명하게 합니다. 음식이 감소되고 약함이 증가되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뜻이 있거나 혹은 뜻이 없으시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원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런 확증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로 빨리 세상을 떠나게 하신다면 나는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나는 한 명의 죽음에 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배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드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이러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마치 100개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유의 총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계시록의 요한이 그분의 발 앞에 넘어져 죽은 자 같이 된 그 기묘한 분을 볼 것입니다. 요한을 그토록 담대하게 하신 그분이 또한 반드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요. 나는 그분의 동반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인함입니다. 전해지지 않은 한편의 설교. 모 대학에 매우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의 책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다가오는 주일날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교의 예배당으로부터 말씀 전해줄 것을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의 교장, 교수 및 수백 명의 학생들도 모두 예배당에 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유명한 전문가 및 상인들도 모두 와서 그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 넓은 예배당의 오전 예배에는 사회적인 인사들이 항상 왔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일이므로 이 교수는 반드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명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료 중에서 몇몇이 전에 역시 말씀을 전했었다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새롭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그는 명백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곳에 앉아있다가 이따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생각났다 라고 소리치고는 곧 종이를 들고서 그 위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신사조. 이것이 바로 나의 제목이다. 신사조. 2주일 전에 어떤 전도사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근본적인 말씀에 치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에서 몇 마디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젊은 남녀들은 모두 그를 일컬어 골동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교수는 신사조에 대해 말하려 함으로 그는 그 전도사가 말한 것을 뒤집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청중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강의할 것을 대충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성경구절 한마디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적어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그 주일의 오전 예배의 근거로 삼아야 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선택할까를 고려하다가 그는 마침내 사도행전 17장 19절의 말씀인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라는 구절을 선택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절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헬라의 역사와 문자에 대한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곧 빠르게 적어 나갔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아레오바고와 헬라 철학 등 그는 곧 설교문의 서문을 적었습니다. 구관념. 종교상의 일들은 구관념이다. 구관념은 오늘날 과학연구의 분야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상이 믿은 것은 다 너무 낡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만약 이전의 대신학자들이 우리의 시대에 돌아온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신사조와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관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는 그 이전에 전도사에 말한 것을 뒤집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확실하고 틀린 것이 없는 책에서 비웃을 만한 신앙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틀린 것이 없는 일은 없다. 틀림이 없는 이라는 말은 바로 완전의 의미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에서 틀릴 수 없는 책이 있을 수 없고 또 틀린 것이 없는 진리 혹은 틀린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 역시 틀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는 계속하여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났다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앙이고 또 역사의 기록상의 증거도 없다. 이것은 단지 근거가 없는 말일 뿐이다.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대문학가가 반대한 신앙이며 과학적으로도 역시 알 수 없다. 사리에 밝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그의 인격, 그의 지도력과 그의 모범에 대한 부활이라는데 의심치 않는다. 구사상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당과 하나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앙도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고 죽은 후에 내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상 이러한 말들을 그는 그의 원고의 제1단에 쓰고서 이제 그는 제2단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신관념이란 옛날에 아테네 사람들이 옛것을 따르며 새것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새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진화의 신학에 이르러 그의 글을 쓰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개의 손이 그의 목을 안았습니다. 11살 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 방 안에 들어와도 그의 아버지가 주의를 하지 않자 아버지 식사가 이미 준비되었어요. 어머니가 세 번이나 아버지를 불렀는데 우린 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원고를 가리키며 자기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전혀 자지 않았단다. 나는 너무나 바쁘단다. 너의 아버지가 이번 주일날 아침 큰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그는 식사를 하면서 그의 설교문을 강론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이러한 제목을 얻었으며 또 그가 그의 원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나절과 저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나와 오늘 오후에 그 작은 산의 꼭대기까지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가져요.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나의 원고를 전하고 난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구나. 이거 참 미안한데. 오늘 저녁이 벌써 수요일이고 내가 가르쳐야 할 것 이외에도 모든 내 시간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단다. 그의 딸은 정말 실망하여 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녀에게 아버지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의 분지에도 가고 또 나이든 농부의 집에도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교수는 글을 쓰느라고 바빴습니다. 밤새도록 글을 썼다가 다시 쓰기를 여러 번 거듭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완성할 수가 있다. 내일, 모레와 토요일, 나는 시간을 들여 이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읽고 또 읽어야겠다. 그는 이 말을 하고서 그의 서재에서 그의 침실로 와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아내가 평상시보다 일찍 와서 그에게 말하길 그의 딸이 어제 저녁 잠을 못 잤을 뿐만 아니라 열까지 나서 그녀가 평소 쓰던 약을 썼지만 어쩌면 이것이 황달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그의 아이를 보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아버지가 만일 어제 나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분지와 농부의 집에 데려갔었다면 나는 오늘 아침 병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뽀뽀하며 다음 주에는 꼭 데리고 가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그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신사조를 쓰는 것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학교로 향했는데 오후 2시경 수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의 모든 시간을 설교문을 쓰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정오에 가까웠을 때 그의 아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클라라가 병이 심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열이 103도예요. 그 아이는 계속하여 산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인사불성이에요. 그는 곧 전화로 의사를 청하였습니다. 식사 후에 의사가 와서 진찰해 보더니 열이 아주 많고 인두가 부어서 병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아이는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고서는 아이가 성홍열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그녀에게 백신을 주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체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열이 내리지 않아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침상 옆에서 초조하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자주교의 서재로 뛰어들어가 그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의 외동딸 클라라를 구해주소서. 다음날 아침 의사가 일찍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한번 보자 그는 곧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훨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몇 명의 의사가 청하여져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아주 급해졌으며 또 간혹 아빠 사내 라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는 또 서재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한 나이 많은 의사가 서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는 급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당신의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졌습니까? 그 나이 많은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와서 아이의 아름다운 웃는 얼굴을 보십시오. 아이는 더욱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은 더욱 좋은 곳입니다.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환자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흰 얼굴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아주 빨리 전해졌습니다. 교수의 학생 중에 열심히 주를 믿는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녁이 되어 모두 교수의 서재의 창 아래서 온화한 음성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해가 이미 저무니 주여 여기서 안식하소서. 흑암이 점점 깊어가니 저의 집에서 유숙하소서. 나는 심히 외롭고 가난하나 주의 은혜 갈망하니 가련한 나를 도와줄 리 없으니 기꺼이 나와 함께하소서. 사람의 일생이 하루의 저녁과 같으니 기쁨은 풀과 같이 시들고 영화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네. 만물의 세력이 변하여 모두 공허해지고 주님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그들은 교수가 서재의 탁자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원고는 옆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모든 참고 도서는 서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성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곳을 펴서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그는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임종 때에 나의 두 눈은 주의 십자가를 주목하니 그 빛이 나를 인도하여 세상의 흑암에서 멀어지게 하네. 천당이 눈앞에 있을 때 어둡고 음침한 구름이 모두 사라지고 혹 살든 혹 죽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는 또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의 눈은 즉시 열렸습니다. 그는 신사조의 공허함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는 거기에 소망이 없음과 그것이 위로를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믿었던 것은 모두 그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과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가 슬픔 속에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꿇어앉아 기도했습니다. 아, 그것은 어떠한 기도인지.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또 자기를 던져 그를 용서하신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는 산 위에 갔었습니다. 딸이 누운 관은 하얀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관은 네 명의 교수가 맺습니다. 전도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관이 땅 속에 놓여진 이후 이 아버지는 곧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와 대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이는 이미 갔습니다. 아이는 그를 대신하여 죽은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린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또다시 오셔서 우리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 자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아이는 다시 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 신앙은 바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자주 부인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유일한 신앙입니다.